저희는 지난주에 이미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장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내용들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한 주가 지나면 또 언제 들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새카맣게지더라고요. 한번 좀 복습을 좀 해볼까요?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필요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빨리 컨닝이라도 하세요.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의의 흉배가 있었죠. 네, 두 가지를 저희가 봤는데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허리띠를 차고 있는 것은 사실 불편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집에서 쉬거나 잠을 자는데 허리띠를 차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허리에 띠를 찬다는 것은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일을 하거나 이 본문의 비유에 말하면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늘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감싸라고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을 감싸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그 태도를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삶을 감싸지 않는다는 것은요, 방종하는 삶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편한 대로, 내가 그냥 편리한 대로, 나는 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진리로 허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내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한번 주님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의의 흉배라고 저희가 봐였죠. 이 의의 흉배는 말 그대로 이 적군이 가장 공격할 수 있는 부위 중에 가장 취약하고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갑옷.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이게 호심경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우리 지금 개역 한글을 저희 보고 있죠. 흉배. 가슴에 붙이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슴에 붙이는 이 갑옷가도 같은 겁니다.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어야 함을 또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좀 강조했던 것은 이 전쟁을 하려는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전쟁을 감당했던 이유가 단순히 이 저항 세력들을 반역 세력들을 몰살시키고 혹은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장군의 입장에 있을 때는 자기의 이름을 좀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전쟁의 업적을 넓힘으로써 승승장구하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혹은 그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화나 재물을 얻음으로써 더큰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세상의 전쟁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하는 영적 전쟁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바라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싸우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말씀 많이 보고 남들보다 기도 더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 모든 결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남들보다 더잘 살아보겠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의 흉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이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 의에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주님의 소원, 그것이 제가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큰 보화 중에 하나가 바로 주기도문이 아닌가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5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주술처럼 사용했거든요. 저도 이게 금요예배 저희가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 할때 제가 늘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걸 좀 주술처럼 이렇게 그냥 주문처럼 외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 우리 주님의 소원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셨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라는 그 두 글자를 천하 만국에 알리고자 하셨던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소원도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온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받는 것이 마치 하늘에서 그러한 것처럼 저 우주에서 저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대로 그것이 다스려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통치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는 것. 구약 성경의 하박국의 선지자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것.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에 비유해 말하면 그날의 마지막 날에 이 말의 방울에도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지는 바로 그날, 요엘 선지자가 그토록 기다렸던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였을 때 온 땅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우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기도 잘해서 내가 좀 더 큰 집 이사 가고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해서 뭐 내 월급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것은 사실 세상 이방 종교들이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정말 그러한 목적으로 기독교의 문을 두드렸는지도 몰라요. 내가 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병들어서, 뭔가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혹은 이 가운데는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도 있어요. 어떠한 문으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든지 그 안에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운데 이루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는 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다시 영적인 회복을 하면 다시 침체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평생 동안 이 그래프를 롤러코스터를 그리다가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앙의 목적은 개인의 영성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고 세상 가운데서 좀 부와 기와 영화를 좀 누려보면서 살아가려는 것이 신앙의 목적으로 잘못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의의 흉배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해보자 그랬어요. 정말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지,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내가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다면, 진리의 허리띠로 감싸고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보려 한다면 이제 그 다음은 내가 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우리가 의의 흉배에서 살펴봤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단순히 그냥 비유적으로 아 그래 진리의 허리띠를 찾아 그냥 의의 흉배를 붙이자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예수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잘못 알려진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죽여서 데려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 믿고도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 죄를 짓는 걸 보느니 내가 예수 믿고 그 이후에 의심하거나 혹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예수 처음 믿는 그 순수한 시간에 내 영혼이 때묻지 않은 시간에 구원의 확신이 가장 강한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미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이 마음이 있는 분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구원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화살표를 거꾸로 내리셔야 돼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 그래프가 좀 눈을 그리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내리는 것. 임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복음의 어떤 이 두 가지 신앙생활의 동기에 대해서 좀 이 두 가지가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또 의의 흉배가 잘 이야기해 줬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이 복음의 신발과 이 믿음의 방패는 이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이 둘 중에 이 첫 번째 이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함께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우리가 좀 신발이라는 이 파트에 집중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있는 표현을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입니까? 평안의 복음이죠. 평안의 복음. 헬라어로 보면 이게 에이레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기억해 두실 만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되게 자주 나옵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동치될 때 똑같은 의미인데 이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생님이냐 영어로 하면 티처냐 똑같은 뜻인데 단어가 바뀌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의 이 평안이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단어랑 이렇게 번역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앞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샬롬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좀 이 단어를 좀 특별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사실 평강이나 평화나 샬롬이나 다 사실은 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 특별히 이 샬롬의 복음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화라는 개념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든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희망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평화의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요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종교는 사실 없습니다. 인류의 이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의 정의가 뭐냐면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주 놀랍게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온 인류가 평화를 갈망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쟁이 그치기를 바라요. 그리고 고통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좀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평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미국 보십시오. 전쟁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해왔던 모든 그 노력들이 헛수고였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정의하는 평화의 개념인 거예요. 전쟁이 그쳐졌고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면에 끊이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샬롬의 개념은 세상의 평화랑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평화라는 것을 전쟁이 그치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정의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의 정의는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었던 인간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즉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상태야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샬롬의 모습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추구해왔던 전쟁이 그치고 인생의 고통이 끊어지는 그 상태는 사실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 참된 샬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 가지 이 열쇠를 가지고 이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려봐도 열리지가 않는 그런 상황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재화를 가지고 자기 어떤 넘쳐나는 지식들을 가지고서 이 평화의 문을 열어보려고 해도 결코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이 참된 평화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는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반목을 끝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만 진정으로 인간은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던 첫 번째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제가 회심했을 때의 그 상태를 제가 이렇게 회상해 보면 정말 이 풀 한 포기가 정말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고, 세상이 정말 너무나도 다른 곳으로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그냥 아름답게 보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세상에 대한 또 다른 마음속에 이 평강이 정말 흘러 넘치는 거죠. 그 어디서 여러분 이러한 평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참된 평화, 그것은 사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지금 온 인류가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고, 인간과 인구는 맞대어 싸우고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 안에서도 뭔가 어그러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인간의 상태가 우리의 문제라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저를 따라주십시오,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제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한번 숨을 한번 참아보세요. 한번 숨 쉬지 말고 시작. 이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숨 쉬셔도 돼요. 오래 참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여러분, 사람은 너무 주변에 넘쳐나는 것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쭉 자라오신 분들 가운데는 이 복음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으러 갈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라면,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떠한 지식이나 노력이나 경험이나 어떠한 이 세상의 자원도 이걸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과의 반목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을 좀 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를 하나님과의 이 막힌 담을 허물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이 복음의 가치가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진짜 우리 안에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그 가치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대하고 있는 그 태도가 어찌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 태도일 수 있고요, 복음을 대하고 있는 그 태도가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얼마만큼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그가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려 한다는 이러한 성경적인 의미, 역사적 사실과 이 신학적인 의미를 더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찢겨진 그 휘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그 핏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참된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맸던 복이 바로 복음 안에 있고 바로 그 복음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참된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순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뭐 멋진 집이나 차도 아니고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것을 동의할 때에만 진짜 이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분명 회심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저는 구원을 얻은 백성인 것은 확신합니다만 제 삶에 지금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샬롬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제가 단언코 이야기 드립니다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심령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을 가리켜서 샬롬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 했는데 복음이 내 안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사라졌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예요. 제가 주일날 회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복음이라는 것이 마치 구원에 들어오는 문을 열기 위한 어떠한 통과해야 되는 과정처럼 생각해서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이후로는 복음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들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미 이 구원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이 복음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한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회심이라는 사건을 과거적으로 생각하고 단회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회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회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이어야 되며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어떠한 확신을 얻기 위한 통과 의례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서 살아내기 위한 날마다 내 안에 도전이 되는 복음으로서 받아들여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복음 이외에도 내 인생에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음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대로 살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좁은 길이거든요. 남들은 잘 찾지 않는 길이거든요. 따라서 이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고 내 인생에 그토록 주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참된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일락을 꿈꿔보며 세상의 재미를 찾아가며 세상의 편리한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떠한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이외에도 이 세상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에서도 복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인생에 뭔가 단조롭고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눈을 돌리는 거죠.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뭔가 좀 새로운 게 없을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뭔가 좀 있지 않을까? 내가 더 알아야 하는 세상에 어떠한 지식이나 경험은 없는 것일까? 자꾸 이렇게 바깥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수록 해수를 마시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찾아 나간 사람들은 더 많은 경험들, 더 많은 이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마치 담배를 처음 필 때 1개비를 폈던 사람이 처음에는 1개비로 만족하다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2개비, 3개비 피다가 1갑 넘어가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참된 만족을 막 누리다 보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한번 10불짜리를 한번 줘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정말 10불만 주면 그냥 그 하루는 오 해피데이입니다.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똑같은 10불을 주면 그 만족감이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100불을 줘야 애들이 만족감을 누리고요, 좀 더 크면 이 아이들에게 똑같이 100불을 뭐 좋아하는 애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지만 이전에 갖지 못했던 행복과 만족을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면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고 more, more, 잠언에서 말하는 그 거머리가 말한 것처럼 다오, 다오, 내게 좀 더 다오, 내게 좀 더 다오, 그래야지만 만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복음 위에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부으려는 사람이고요, 하늘에 구름이 없는데 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앞에 에이레네의 복음, 샬롬의 복음, 즉 평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는 우리의 관계를, 상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전부터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너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아니, 이처럼 귀한 복음인데 정말 나의 생명을 다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단하게 만들어준 복음인데 왜 이 복음을 다른 것도 아니고 신발로 비유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걸 좀 보세요. 뭐 뒤에 나오는 믿음도 막 방패니까 멋지잖아요. 구원의 투구도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성령의 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귀한 복음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발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 네. 여러분 뭐 신발이 물론 뭐 중요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지만 가치로 따지자면 사실 그게 얼마나 가치가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1세기의 로마 군인들은요, 사실 1세기 살아가고 있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신발이 있었어요. 정말 지금 막 전쟁의 노예로 끌려왔던 천민 혹은 노예가 아닌 이상 이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신발이 있었죠. 근데 이 1세기를 살아갔던 이 로마 군대가 신고 있던 신발은 어딘가 좀 특별했어요. 요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샌들처럼 앞에 발가락은 이렇게 나와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였지만 발등을 덮고 스트랩을 덮고 발목을 감쌈으로써 이 발을 고정했는데 그 밑에 있는 이 가죽은 아주 이 질긴 가죽으로 만들어짐으로써 만약에 지나가다가 못을 밟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뚫고 오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질긴 가죽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 신발을 로마 제국이 공수해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로마 병사들이 한번 이 진출을 하거나 이 진군을 하게 되면 천리길을 가게 되거든요. 저 영토 끝에 있는 반역군들을, 반역 세력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혹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국경으로 나아가려면 저 먼 길을 나아가는데 때로는 가시밭길도 걸어가야 되고요. 때로는 험난 자갈길도 가야 되고요. 때로는 적군이 설치해 놓은 그 다시나 혹은 함정들을 피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신발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에베레스트를 등산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몇 달 동안 그 산을 연구합니다. 기후가 어떻고 자기가 올라갈 지형이 어떻고 또 그 지형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뭐 거의 한 반년 이상 그것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은 이런 험한 이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뭐 이런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그런 신발이 아니라 이런 신발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에 자기가 이 연구했던 지형을 가지고서 그 제작자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한국 돈으로도 한 수백만 원 정도 그 주문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만 그 산에 갈 수 있어요. 이 에베레스트 산을 갈 때는 이 신발을 신었다면 다른 산에 갈 때는 또 다른 신발을 맞춰서 갑니다. 그만큼 신발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1세기에서도요. 이 로마 병사에게 있어서 신발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신발이 보급된 이후로 이 로마 군사의 이 기동력이 올라가면서 전쟁의 승패율이 달라졌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신발이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것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신발을 주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라는 것. 즉 이러한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영적 전쟁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자기의 진영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군이 공격해 오면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이 싸움을 감당해서 승리하면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자기의 영적인 회복이 신앙의 목표인 것이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영적 전쟁은 앞으로 진군하는 그런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컴포트 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존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고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 그랬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제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군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눠주며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이루어진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가운데 전도가 없던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도 언제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같이 이 복음 전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2019년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2019년도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새롭게 듣거나 혹은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복음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확장해 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인 목표가 그냥 개인의 회복, 그냥 신앙생활을 통한 나의 삶의 안정 이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주님은 그러한 소극적인 전쟁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고 주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군하는 영적 전쟁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만천하에 온 천하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사실 이게 주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가장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뭐냐면 땅끝까지 가라는 거였어요. 사실 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자, 2020년도에 영적 전쟁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하실 마음은 있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냥 나 스스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나 혼자 그냥 그래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말씀 보면 됐지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진군하는 자에게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직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 아직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 불순종의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를 꺼내와서 저로 하여금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고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안에 그 모든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영접함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완성.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전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다시요. 2019년도 우리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스스로 그래도 나름대로 잘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해왔고 말씀도 열심히 봐왔고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해왔다.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 진영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영적 전쟁은 반드시 진군해야 합니다. 나의 지경을 벗어나서 상대방의 진영까지 나아가는 것이 영적 진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신발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분들, 복음의 신발을 신기를 거부하는 분들은 영적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주님, 새해에는 정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말하거나 내가 어떤 전해주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가 끊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2020년대 그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내 개인의 영달과 내 개인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점에 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아, 요즘에 왜 이렇게 신앙이 미지근하지? 아, 요즘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지? 이게 뭐예요? 영적인 회복, 개인의 회복이 목표인 분들은 그냥 롤러코스터만 계속 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의 진짜 칼라는 뭐냐면 진군하는 것입니다.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 근데 그러한 삶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이거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6절은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번이 지금 네 번째 장비인데 여태까지 앞에 이야기했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은 간단하게 소개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이 믿음의 방패는 사도 바울이 좀 길게 부연 설명을 넣습니다. 그냥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이게 아니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십시오. 이렇게 부연 설명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힌트를 보여주는 표현이 여기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모든 것 위에. 이거 개역개정 보면 이 모든 것 위에라 되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것도 중요해요. 의의 흉배를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제대로 펑션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뭘로 공격하고 있어요? 모든 뭐예요? 화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화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 이게 뭐냐면 flaming arrows, 불화살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지금 악한 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화전, 불화살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한 발만 탁 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 막 중국 영화 보면은 막 이 장군이 쏴라 그러면은 막 이 수천 개의 화살이 막 적군 진영으로 하늘을 덮듯이 막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단이 맞을 때까지 화살을 지금 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자의 불화살은 뭐길래 이걸 막아야 될까요? 지금 이게 진짜 실제로 불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이 불화살이 상징하는 심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악한 자가 지금 쏘고 있는 이 화살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심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이에요. 이거를 잘못한 데 맞아버리면요, 끝나버리는 거죠. 가끔 이 그런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 전쟁을 막 이기고 나서 막 승승장구했던 이 장군이 갑자기 어디선가 날라온 화살 한 발에 딱 맞고서 그냥 죽어버릴 수 있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이 불화살이거든요. 네, 오늘 여기서 지금 화전이라고, flaming arrows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에 사실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할 때요, 상대편에게는 불화살을 잘 안 썼어요. 언제 이 불화살을 썼냐면 공성전, 성을 이 뺏을 때나 아니면 상대편의 어떤 무기를 공격할 때만 불을 썼고, 실제로 상대편을 공격할 때 썼던 이 화살 중에 무슨 화살이 있었냐면 독화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썼던 이 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독화살에 이 살짝이라도 이게 스쳐 지나가면 온몸에 이 열병이 돋아서 순식간에 그 열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마치 구약 성경에 민수기에서 나왔던 불뱀이 진짜 fire를 일으키는 그 뱀이 아니라, 그 뱀에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화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화살이라는 의미도 있겠으나, 그 치명적인 독이 발라 있어서 맞으면 결국에는 스치기만 해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화살을 의미한다라고도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간에 불화살이든지 독화살이든지 맞으면 안 되는 화살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의미가 제가 의심의 불화살을 했어요. 이 화살을 맞으면 이런 거죠. 야, 이게 진짜일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 이거 사람이 그냥 이거 짜집게 해놓은 거 아니야? 이 말씀에 대한 의심. 또 어떤 의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랬는데, 아니, 함께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의심의 화살을 급소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요, 신앙생활을 우리처럼 이렇게 금요 예배에 올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도 어느 순간 갑자기 신앙생활을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기도도 남들보다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믿음을 확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뭡니까? 의심의 불화살 맞은 분들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 다 거짓인 것 같아요. 정교하게 짜여 있는 인간이 만든 종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 가운데 한 청년이 좀 철학을 좀 공부해 보겠다고 하다가 그 철학 공부에 빠졌는데 그만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원래는 뭐 철학을 하면 신학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했다가 잘못 공부하니까 이 니체 공부하다가 그냥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지금까지도 교회 안 다녀요. 한때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찬양팀 막 그 멤버로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의심의 불화살 한 대 맞아버리니까 사람이 그냥 힘을 못 쓰고 넘어지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것이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막으시겠어요, 이 불화살을? 여러분, 이 전쟁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칼을 들고 오는 적이나 창을 들고 오는 적은요, 아무리 기습을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화살을 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지형 지물 뒤에서 숨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쏠 수 있기 때문에 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언제 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 1세기에서 병사들이 출전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적군이 멀리서 쏘는 화살이라는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 날아와서 이 가슴에 꽂혀버리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니까. 사단이요, 바로 그래요. 우리를 언제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지금 공격 대상인 거예요. 사단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신앙의 연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잘 지금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불화살 맞는 거죠. 의심의 불화살이 혹시 우리 안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진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뭔가 사람의 써놓은 어떤 정교한 체계처럼 느껴지고 이거 다 거짓 아니야? 기독교도 이거 결국에는 이 예수도 다 가짜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고 어떻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나? 이게 말이나 되나? 이 의심들이 막 찾아오는 것이 의심의 불화살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식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륜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어떤 경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막습니까?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야. 예수 주님의 말씀이지.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 일핵 1점도 천지가 없어져도 일핵 1점도 없어지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내가 한 이야기는 반드시 지키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이 약속도 지켜주실 거야.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은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가 부인할 수 있는가? 아니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의심의 불화살을 이기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의 방패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불화살이 치명적인 이유는 의심의 불화살이기 때문에 치명적이기도 합니다만 두 번째 불화살도 치명적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혹의 불화살.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게 뭐냐면 제가 정말 그런 경우들 많이 봐요. 신실한 동역자. 정말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아, 저분은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데 이 유혹의 불화살을 한 대 탁 맞고서 쓰러진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무슨 유혹입니까? 육체의 정욕이에요. 아, 욕심의 정욕이 막 올라오니까 이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정말 지금 저와 함께 1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오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진 사람들 왜 그 사람 왜 목회 안 하냐? 어디서 목회하냐 모르는데 사라진 인지를 찾아보면 이 유혹의 불화살을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급소를 맞아버렸어요. 맞으면 안 되는데.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재물에 빠져서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도 이따금씩 있어요. 누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저도 진짜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 버려도 그 사람들은 주님 안 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화살을 정통으로 맞으니까 쓰러지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영적인 거인들 중에 이 유혹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이런 별명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스피리추얼 자이언트예요. 영적인 거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이 사단이 멀리서 숨어서 왔던 이 유혹의 불화살을 맞자 그가 정통으로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면서 영적인 추락으로 나락으로 확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그 단계들은 올라가는 건 참 어려울 수 있어도 한순간 떨어지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냥 맞아버리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혹의 불화살을 막는 것도 중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의 불화살이나 유혹의 불화살이나 지식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양심으로 막겠다고요? 제가 죄와 은혜의 지배 시리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죄는 양심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양심으로 싸우려는 순간 그 사람은 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주님께서 이걸 막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떠한 분들이 있냐면 특별히 이 유혹의 이 화살이 날라올 때 이 화살을 쏜 걸 봤어요. 화살이 내게 날라오는 걸 봤어요. 근데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으면 돼요. 근데 이 방패를 내려놓고 화살을 일부러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육체의 정욕이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세상이 주는 일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맞고 양심이 이제 마비되고 하나님의 이 군사로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거 한 방 맞으면 끝나버리니까 모든 것 위에 제발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흉배를 차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야 이제 한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아보자 하는데 의심의 불화살이 저 멀리서 날아와요. 유혹의 불화살을 쐈을 때 마음의 의심과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넘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늘 간직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 이 화살을 맞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심의 불화살에 정말 맞아봤고 유혹의 불화살을 맞지 않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는 이게 눈으로 보니까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영안을 떠서 이렇게 눈을 보면 우리의 영혼에 이 화살들이 이미 몇 개 박혀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박혀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말은 기도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거짓 기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똑같이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나의 영혼에 박혀있는 화살부터 빼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이 이 치명타로 급소에 이렇게 있을 때요. 자기가 그 빼다가 잘못 빼면 죽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당시에 로마 군사들도요. 치명타를 입은 자기 전우들을 다 버리고 갔어요. 이 당시에는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으니까 웬만큼 급소 맞으면 아 얘를 지금 데려가다가 우리가 고생하거나 우리가 적군에게 당할 수도 있겠다 하니까 치명상을 입은 적군은 웬만하면 다 뒤로 버리고 그리고 그냥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치명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군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대장이시지만 또한 치명상을 입은 환자들을 그런 군사들을 치료하시는 데 능한 의사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을 맞고 의심을 하며 혹은 유혹의 불화살을 맞아서 이 죄악의 정욕에 뒹굴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나락을 경험했던 그런 치명타를 입은 그 사람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기에 능하신 주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내 영혼에 박혀있는 불화살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 제 마음을 보십시오. 주님, 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주님,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순간부터 안 믿어지고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나 못 믿겠어요. 주님. 주님 나에게 이 내 영혼에 이 의심의 불화살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내 급소를 찔렀습니다. 주님 날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 주님 믿고 싶어요. 주님 유혹의 불화살이 박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양심이 이미 고장나 버렸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지 보는지 몰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대로 그냥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주님 내가 해야 됩니까? 주님 나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또 죄에 구르고 안 구르겠다고 말해도 마치 그 개가 자기가 토한 것에 돌아가듯이 돼지가 그 더러운 것에 가서 굴르듯이 또다시 죄의 굴레에 빠지고 있는 나를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박혀있는 그 불화살들을 빼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걸 빼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리고 그 박혀있는 그 불화살들이 다 제거되었을 때만 그때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없으면 이 불화살이 박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주님 보실 때 얘야 너는 지금 그거 감당할 때가 아니라 너 이 화살부터 빼자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치명타를 입었거나 어떠한 화살이 정말 급소를 강타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 반드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떠한 상처도 치료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아무리 치명상을 입은, 우리 주님은 아무리 큰 치명상을 입은 군인도 버리지 않으세요. Left behind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끌고 가세요.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로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게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자,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영적 전투는 절대 그냥 내 이 지역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진군하는 거예요. 진군. 어떻게 진군합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진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어둠에 갇혀있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인도함으로써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래서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 전쟁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이 영적 전쟁 감당할 때 저 멀리서 보이지 않게 지금도 화살을 담기고 있는 저 악한 자가 있다는 것. 의심의 불화살 그리고 유혹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화살이 이미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 그걸 점검해야 되고 치명상을 입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인정함으로써 이 화살을 빼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이요.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예. 이게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영적 전쟁은 감당할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지 2020년대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신을지 다시 한번 결정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솔직히 보십시오. 박혀있는 불화살들 빼내야 되는 것은 없는지 믿음의 방패를 잘 들고 있는지 한번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